디지털 사회의 인류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한 사람이 1년 동안 만드는 데이터의 양을 숫자 0과 1로 써보면 토성을 25번 왕복할 만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쉽사리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엄청난 디지털 기록 빅데이터. 이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법에서 살짝 벗어나서 빅데이터로 바라보는 인문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새롭고 놀라운 빅데이터 인문학의 세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GOD의 우리가 사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지난주에는 인문학의 뿌리를 일따로 말 그대로 서양 문화의 원류를 찾아가 봤었죠. 오늘은 첨단 기술과 만난 인문학의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늘 함께하는 분이죠.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 어떤 건가요, 정미 씨?
세상의 책들이 다 모인 도서관. 이젠 꿈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800만 권의 책을 만나면서 발견하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미국의 젊은 두 과학자 에레즈 에이든과 장 바티스트 미셸의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 한 번으로 800만 권의 책을 만나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이야기.
어마어마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요. 두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책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계세요. 전주대학교 스마트 미디어학과의 한동욱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동욱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출연자 섭외를 외모 순으로 하는 건가요?
그럴 거면 첫 번째로 나오셨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모셨네요.
영화 배우시자 너무 스마트하시고
정말로요.
오늘 하여튼 뭐 기분 좋게 두 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오늘 구영희 아나운서가
목소리가 좀 올라가네요. 좀 진정하고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스마트 미디어 학과 좀 생소해요. 뭘 가르치시는 건가요?
그 스마트 미디어 하면은 아주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웨어러블 기기들도 있고 뭐 스마트 워치도 있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뭐 오큘러스 같은 가상현실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그 기존의 어떤 매체가 줄 수 없는 가치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네.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밝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좀 힘든 그런 학문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기술만큼이나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자 그렇다면 한동욱 교수는 그동안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정미 씨가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욱 교수님은요. 스마트 미디어 학과 교수님답게 스마트한 외모와 스마트한 학창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과학고를 2년 만에 수료하셨네요. 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IT 컨설팅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고 현재는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도움이 되는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앱 개발을 진행하셨고요. 현재는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멋있네요.
뭐 교수님도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모두 오늘 이야기할 빅데이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빅데이터 그러면은 그냥 직역하면 큰 데이터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기록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뭐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먼저 좀 짚어볼게요.
네, 그 빅데이터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많은 데이터일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 얘기는 2010년에 그 이코노미스트지에 처음 이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빅데이터 그러면 3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V는 그 볼륨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실제로 많은 아주 큰 규모의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네.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뭐 700만 개 넘는 질문하고 1억 개가 넘는 답변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하루에 데이터 양을 한 300테라바이트 정도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볼륨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velocity인데요. 굉장히 그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도 빨라가지고 뉴욕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현재는 매달 한 300억 건 중에 정도의 자료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그 vera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면 영어로는 그냥 직역하면 진실성인데 사실 이 말은 데이터가 워낙 많고 빨리 쌓이고 그다음에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게 음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뭐 위치 정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도 끼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진실성 부분에서 아주 불확실성한 데이터도 많이 모여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만남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책 빅데이터 인문학인데요. 사실 저는 글쎄요. 인문학하고 빅데이터가 부조화의 조합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두 분은 책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정미 씨는요.
저는 사실 영어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많고
너무 어려웠어요. 네, 좀 곤란. 제가 좀 해석하기에 좀 저에게 조금 딸리는데
맞아요.
그런 아무튼 데이터나 수치를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읽으면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조금 살짝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로 사람들 파악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네.
교수님 맞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IT 전공자로서 볼 때는요, 그 일반적 빅데이터에 대한 책들이 아주 기술적인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두리뭉실한 이런 내용들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약간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를 들면 뭐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저자들이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럼 이렇구나. 이렇게 제가 또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이 흐름 자체는 스토리텔링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숫자나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읽어 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미 씨가 말한 대로 상당히 그 책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개를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뭐 테라바이트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위도 나오고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데이터의 크기를 재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집에서 쓰는 PC의 하드드라이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요새는 많이 쓰는 게 막 1테라바이트 정도 크기를 쓰거든요. 그게 영화로 치면은 2기가짜리 영화를 한 500평 정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게 MP3면 한 20만 개를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게 이제 1테라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좀 와닿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의 1024배.
네.
가 바로 이제 또
네,
뭐 제타바이트 그렇게 해서 쭉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책에 보니까 만약에 이제 1메가바이트 데이터를 한 스푼에 이제 그 모래알이라고 하면은 1페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 백사장에 이제 전체에 깔린 모래알의 양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용어 자체가 뭐 페타, 제타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수의 양이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어떤 그 감을 잡으시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감은 좀 잡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숫자가 800만 그리고 3000만입니다. 이거는 혹시 짐작하세요, 정민 씨?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던 것이 뭐 질문은 네이버에 700만 개가 있고 답이 1억 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기.
그렇게 오가는 것들 아닐까요? 등록되어 있는 어떠한 데이터의
그런가요?
양인가요?
네. 그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학생이 이제 그 스탠포드 디지털 도서관 테크놀로지 프로젝트라는 어떤 것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책들의 세계를 통합해서 미래의 도서관이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책을 검색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책을 공유하려면 그 내용들을 잘 검색할 수 있어야 될 거다. 그 관점에서 시작된 게 이제 검색 어떤 툴인 오늘날의 구글이고요.
네.
그 두 대학원생이 이제 세브레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책을 한번 디지털화 하자 이런 꿈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지금까지 책이 나온 게 한 1억 3천만 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현재 구글이 디지털화 한 게 한 3천만 권 정도 되고요.
아, 3천만 권이요?
네. 그럼 3천만 권 정도
되고. 3천만 권.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그 여기 우리가 책에서 다루고 있는 앵그램 뷰어 자체가 그 중에 800만 권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네.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네. 구글이 지금까지 이제 3천만 권을 디지털화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걸 사람이 읽는다고 하면 이건 물론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책에는 언급되기는 밥을 먹거나 잠을 네. 전혀 안 자고 그냥 기계처럼 쭉 그냥 책을
읽으면?
계속 넘기기만 한다면 분당 한 200단어 정도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면 3천만 권을 읽으려면 1만 2천 년 정도?
1만 2천 년을 살아야 되겠군요. 네. 역시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구글의 두 창업자도 대단하지만 그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아까 프로젝트 뭐 이걸 이용해서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해서 빅데이터와 인문학의 접속을 시도한 젊은 두 과학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에레즈 에이든, 장 바티스트 미셸.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발칙한 시도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 이 두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구글 북스 프로젝트 뭐 네. 이런 프로젝트들을 그 접했던 때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2004년에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들이 영문법 관련한 이제 논문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법 관련 책을 찾으려고 이제 하버드 도서관에 갔는데 그런 책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찾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도서관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사서한테 얘기해서 막 이렇게 확 찾아서 한 번도 누군가 안 넘긴 것 같은 이런 책들을 넘겨보고 있었는데
네네.
우연치 않게 이제 구글 북스 이런 데서 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책이 디지털화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굉장히 반가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거를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그 활용을 해볼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구글에 가서 이제 프로젝트도 제안을 하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한테 사실 구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조금 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네.
아마 이제 이번에 그렇게 그 앵그램 뷰어라는 거를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적극적인 친구들이에요. 이게 앵그램이 네. 알파벳으로 N이고요. 그램이 네. 1그램, 2그램 할 때 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 앵그램 프로그램의 단어를 치면은 책에 얼마나 그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는지 그래프로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네.
정미 씨 이거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생소하고 네. 그리고 그 한국의 국내 포탈에서는
네.
뭐 검색어랑 같이 N
네.
영어 이제 엔드 할 때 그 N자를 같이 쳐서 하면 그게 같이 또 집합돼서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터넷 주소창에 books.google.com 슬러시하고 N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grams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궁금한 단어를 넣으면 아름다운 그래프가 촥 나오는데
네.
한글 서비스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한글 서비스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거 그 학생들하고 함께 활용을 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저도 처음 찾은 게 뭐였냐면 사실 그 국제 관계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뭐 재팬 Japanese, Korea, Korea, Korean. 그다음에 뭐 China, Chinese 이렇게 찾아보면
네네.
사실 이때까지 책에서 언급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 한국의 어떤 관계들을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두 배 정도 나오고 있다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본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부상,
예, 부상이 좀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탁 나오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30대의 젊은 두 과학자가 만들어낸 빅데이터 인문학의 세계 퀴즈 드리고 이어가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만들어지는 주기도 짧으며 수치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 정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정보 사회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죠.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빅데이터, 2번 빅브라더, 3번 빅마우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책 제목에도 나오죠. 1번 빅데이터, 2번 빅브라더, 3번 빅마우스. 추첨을 통해서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에서 막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보아의 노래 아이디 피스비 듣고 오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전주대학교 한동욱 교수의 안내로 에르즈 에이든과 장바티스트 미셸이 지은 빅데이터 인문학 만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단어를 입력하면은 800만 권의 책에서 그 단어가 얼마나 쓰였는지 그 빈도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구글 엔그램 뷰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검색할 수 있는 단어가 8천억 개라고 이야. 하셨는데 그 정도면은 사전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영어 사전 중에서 아마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1928년에 처음 출간됐습니다.
네.
최근에 한 23개짜리 책으로 된 이제 그 사전인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는 한 44만 6천 개 정도 단어를 수록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15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원래 엔그램 뷰어의 중에 나오는 높은 것들만 추려서 딱 네. 보면 한 150만 개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의미가 좀 없거나 뭐 그다음에 합성어거나 그다음에 그 약자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한 100만 개 정도가 이제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네. 그렇게 되면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의 단어를 검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양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
네,
않죠. 최고라고 네. 보면은 되겠어요. 책을 보면은 빅데이터와 언어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은 언제부터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R이 아니라 is라고 말하기 시작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엄청나게 설명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이제 두 저자는 이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죠.
네. 그 사실 아냐 이즈냐는 뭐 정치적이든 어쨌든 어떤 큰 이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네.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주별로 서로 독립된 어떤 주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가 됐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역사학자인 제임스 맥퍼슨이 자유의 함성이라는 그 투고를 통해서 그 남북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스 그 즉 단수로 얘기하기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이제 두 개를 구글 엔그램 뷰어를 통해서 쳐 보면 그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865년에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가 쓰이다가
네.
1886년대 이후부터 단수를 조금씩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150년 동안 그 단어에 대한 is에 대한 그래프가 쭉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현재 그냥 is가 된 이렇게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도 단어라든가 그 문장이라든가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변화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용 빈도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운전하다의 드라이브의 과거형이 드라이브드가 아니라 드로브인가
네. 네.
이걸 미국 어린아이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네. 싫어하고 외워야 되니까
네.
많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도 추적했죠?
네. 원래 그 이걸 뭐 불규칙 동사라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과거형을 만들 때는 ed를 붙이면 되는데
네.
저희도 많이 외웠죠. 뭐 그게 아닌 것들. 근데 그게 아마 인도 유럽 조어 그러니까 미국 영어에 아주 그 조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뭐 규칙에 따른 모음을 변화시키는 현상이 미묘하게 이제 패턴으로 남아있다가 있는 것들이 지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게르만 조어가 들어오면서 무조건 과거형에는 ed를 붙여야 된다. 규칙이 퍼지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불규칙 동사들이 규칙 동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동사화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많이 살아남는 거, 그 다음에 적게 살아남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규칙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애들도 아, 이거 어려워요. 이러는데 우리도 불규칙 동사 진짜 많이 외웠잖아요. 지금 생각도 안 하는데.
맨날 시험에 나오고.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지 않거나 이러면 이게 없어지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도 불규칙 동사 점점 더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 방사성 동의 원서가 스스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냥 놔두면. 근데 이제 원래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반감기라고 하는데 네, 네. 그게 그 언어로 그냥 치자면 언어에 적용을 하자면 원래 그 언어가 어느 정도 빈도만큼 쓰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반밖에 안 쓰여지는. 예를 들면 드라이브드가 나왔다고 치면 네. 그게 이제 점점점 그 드라이브드가 많이 쓰이고 드로브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시점을 보면 그게 이제 언어의 반감기라고 쳤을 때 네. 아마도 그 빈도수가 적을수록 빨리빨리 규칙화되는 이렇게 그 경향이 있고요. 네. 아마도 2500년 정도 가면 불규칙 동사 177개 중에 하나 83개 정도만 남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규칙 동사 중에서 불에 타다라는 그 단어도 있잖아요. burn. 네. 그러면 burn, burnt, burnt. 우리는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burned도 많이 네. 사용이 되고 있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역시 이제 비슷하게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불규칙 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네요.
네. 그래서 보면 burn, burnt, 뭐 dwell, dwelt 이게 이제 그게 규칙이 불규칙이긴 한데 동일한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룹으로 딱 모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친구끼리 딱 모여서 이거는 난 안 변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도 이미 뭐 burn, smell, spell, spill 같은 경우도 네. 규칙화돼서 이제 ed만 붙여가지고 네. 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앵그램 뷰에 쳐보면 번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최근에 와서는 그 빈도수가 높아지는 걸 볼 때 아 네. 이제는 사라졌구나 거의 사라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단어들을 요리조리 살펴보다 보면 사라지는 언어들도 있고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언어들 같은 경우는 쳐보면 최근에 오히려 나오는 빈도수, 책에 나오는 빈도수가 급격히 저하되고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다고 보면요. 새롭게 신조어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쳐보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어떤 경향을 보이면서 그래프가 쭉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언어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빅데이터가 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가 이뿐만이 아닐 텐데요. 빅데이터의 혁명이 이끌 새로운 세상을 이번에는 한동욱 교수의 강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 미국에서 손꼽히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OKCupid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거기 공동 창립자이자 이제 데이터 과학자인 크리스찬 러더가 네. 데이터 클리즘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클리즘이라는 거는 데이터 플러스 카타클리즘이라는데요. 그 카타클리즘이라는 말은 홍수나 뭐 전쟁 때문에 대변혁, 대변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클리즘 하면은 데이터 플러스 그 카타클리즘 해서 데이터의 뭐 저는 홍수, 변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구절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게 그 과거에는 이제 가랑비 수준의 데이터가 그냥 조금씩 내리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는 빅데이터는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폭우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다 내리고 나면 세상이 안 보이는 것들도 좀 보이게 되고 다 쓰러져 내려가고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뭐 통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젊으나 늙으나 다 20대 여자를 가장 선호할 거다.
당연하죠.
정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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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젊음, 그 싱그러움을 갖고 있는 나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얼쏘.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뭐 사회과학 관점에서 증명하려고 한다면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연령대별로 필요한 어떤 그 그룹을 만들고요.
네. 표본 집단이
필요하고요. 필요하겠죠. 거기는 네. 이제 뭐 그 연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소득, 뭐 결혼 여부들은 다 이제 통제하고 이렇게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로 20대 여자를 좋아하는지, 좋아한다, 20대를 선호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 정의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지를 만들고 네. 그 사람들 설문해서 정말 20대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볼 텐데 네. 여기서는 이제 빅데이터의 방법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OK 큐피트에서는 아마 그게 거기에 회원들이 5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이요? 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좀 그렇죠,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무런 이제 그 정보를 안 주고 남성 회원들한테 네. 여성 회원들의 이제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나이를 안 말해주는 거죠. 선호하느냐, 아느냐. 그냥 점수만 매기게. 그랬더니 원래 그 남성 회원들이 가입할 때는 내가 선호하는 여인은 뭐 내 나이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5살이에요.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선호도를 찍은 거 보니까 네. 이거는 다 20대만 그냥 쭉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빅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거의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뭐 이런 네. 그런 크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반면에 이제 여성 회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하. 여성 회원들은 20대 한 두세 살 연상의 남성을 선호하고 네네. 30대에는 한 살이나 다섯 살 연하 남성. 그다음에 40대에서 49세에서는 38에서 40 정도의 연하의 남성에게 이제 그 끌리고요. 그다음에 49세 이상일 때는 45세 정도 남성.
그러니까 연하를 좋아.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맞아요. 상대를
네, 맞습니다. 네.
볼 때 어떤가 네, 네. 이런 질문이네요. 네, 네. 네.
그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만약 서울 시민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 제도의 불만이나 문제점을 알아보려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50년 전이다. 뭐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일이 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찾아가서?
네, 맞습니다. 뭐 시민 옴부즈맨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이제 시민들을 물어보고 설문을 통해서 어떤 그 불만들이 있으시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산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 SNS에서 서울시 관련한 부정적인 단어. 그 단어도 이제 서울시 관련해서 얼마나 더 부정적인지, 많이 부정적인지, 적게 부정적인지. 그다음에 그게 긍정적이면 얼마나 더 긍정적인지, 덜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리 같이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서울시의 문제점들이 뭔지 그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게 이제 뭐 심야에 너무 차를 잡기가 어렵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올빼미 버스라고 하나요? 네네네네.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만약 여기서도 그 올빼미 버스라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만약 그 제도를 세웠으면 그 노선이나 어떻게 그 노선이나 몇 대 버스를 도입해야 될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얼마의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동하는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리고 타는 곳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통신에서 그 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몇 개 이렇게 조그만 셀로 이렇게 전부 다 나눕니다. 지역으로 다 나눠가지고 일단은 콜택시를 어디서 부르는지. 네. 그다음에 전화 통화가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빈번한지. 네. 그다음에 여기서 전화를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전화를 받게 되는지. 그러면서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던 어떤 방법들하고 다른 어떤 관점들이 그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요. 다양해짐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정답에 가까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수 조사에 가까운 결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뭐 책의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 한다 그러면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결론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가온 어떤 빅데이터 세계에서 과히 이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 측면 또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들 그리고 적용 사례들이 이제 나올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뭐 인간의 사회에 대한 통찰이 조금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뭐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네.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빅데이터의 혁명이 이끌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교수님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강연에서는 남자들은 20대 여성을 선호할 것이다 라는 통설을 빅데이터로 증명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상권도 분석하고 또 뭐 어떤 재해라든가 각종 트렌드도 알아보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야말로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데요. 빅데이터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인문학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하는 말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 지금까지는 그 망치를 개발을 일단 하고
네, 어떤 툴 네, 연장을
네, 툴을 연장을 네네. 개발을 하고 그걸 어디에 쓸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기에 써볼까 여기에 써볼까 이렇게 써보는 이제 시도들을 해왔고요. 원래는 그 뭐 어디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그게 문제인데 튀어나온 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망치 이 툴을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원래는 맞았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저는 망치를 개발하지 말고 툴을 개발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뭔지를 밝혀내라 이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은 보면은 조금 반대가 된 게 제 생각이 조금 틀렸던 게 구글 앵그램이란 것 자체가 먼저 툴을 사실은 개발을 해버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툴을 먼저 개발하고 인문학자들한테 그걸 주고 이걸 한번 써봐라.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게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이거를 빅데이터를 어떻게 쓸지를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빅데이터 쪽에서도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서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네.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서 더 네. 수준 높은 협업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초기 단계 그 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빅데이터로 연구를 왜 예전에 어떤 연예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오늘 먼저 뭐 구영희 아나운서 초대하겠습니다. 구영희 아나운서를 네. 검색어에 넣었을 때
네.
사람들이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했던 것과 부정적인 단어를 택했던 것 그래서 뒤에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이거를 어떻게 좀 대입을 하면 될까 생각을 했다가 유행이 계속 돈다고 하잖아요.
네네,
유행이
트렌드.
네, 그거를 좀 해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다시 또 나팔바지가 유행하겠지. 그럼 이제 대량으로 중국에서 막 들여와갖고
네.
예, 재벌가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꿈인가요?
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셜 네트워크나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데이터 자체가 과거의 어떤 사실들이 지금 그거 과거의 사실을 분석해서 뭔가 결론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아예 미래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그 지금 어떤 트렌드를 보고 그 분석을 통해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큰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기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은 빅데이터의
네.
그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야만 더 활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교육방송에서 학생들을 위한 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직종이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네네.
그러려면 우리 학생들은 어느 그 과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교수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아니면 교수님 따로 빅데이터로 이걸 이용해갖고 혼자만 네. 알고 있으면서 써먹고 네. 하는 건 아닌지.
그래. 빅데이터로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나? 그랬던 것이요.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집단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네.
세월이 흐를수록 집단 망각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데 이걸 빅데이터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처음에 아까 그 반감기란 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이제 엔그램 뷰어에서 어떤 단어가 이제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단어였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단어 자체가 최고로 많이 쓰였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그 단어가 잊혀지다가 그 반까지 올 때가 이제 반감기인데 그 반감기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짧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어를 한번 이게 유행이 돼서 쫙 나오면 쭉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쭉 그래도 많이 유지를 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굉장히 유행되다 그냥 사라지고 이렇게 짧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빨리 잊히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점점 더 빨리 배워야만 하는 그런 환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프 내용을 볼 때도요.
네.
그 19세기 초에는 기술에 이제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그게 최고로 어떤 영향력을 4분의 1 정도 도달하는 데 한 6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새로운 기술이 딱 신기술이 나오면 65년이 걸려야 그나마 아, 좀 이거 좀 기술 써보겠구나 이러겠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 세기가 전환된 20세기 전환기에는 한 26년 그렇게 좀 줄어들었고요.
네.
집단학습 곡선이 이제 그렇게 되면 10년마다 한 2.5년씩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더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배우고 뭐 갈수록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약간
거예요?
약간 숨차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도 뭐 빅데이터 이런 걸 또 실패해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저자들은 우리가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 저자들은 이제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미래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더 빨리 배워서 정말 장밋빛 미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인간의 기억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정되어 있는 어떤 공간에 어떤 기억이 있다 그러면 현대로 갈수록 너무 정보량이 많아지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굉장히 네. 많은 일들이 네. 벌어지고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매체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로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빨리 잊혀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빨리 배우는 이유는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네.
사실 머리가 이제 모여서 이제 뭔가 해결하는 근데 그게 과거에는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었죠. 근데
현재는 제한적이었는데 네. 현재는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예전에는 뭐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쌓인 어르신들께 뭐든 여쭤봤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네.
물어보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단
네.
말이죠.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은 유효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빅데이터라는 과학적인 영역, 이를 해석하는 인문학의 영역이 만나서 빅데이터 인문학이 만들어진 거죠.
네.
전문가 입장에서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인문학은 어떤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까?
그 책에서 뭐 저자들이 언급하듯이 그 천체 망원경의 발달로 사실은 그 망원경이 나오니까 갈릴레오가 이제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고 이게 그 태양이 도는 게 아니구나. 지구가 도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 빅데이터 자체가 어떤 마치 그 천체 망원경처럼 그런 인문학자들에게 새로운 시도로 인문학을 공부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툴로서 제공을 해준다 하고 하면은
네.
어떤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교수님 이제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네네.
늘 숫자 얘기, 늘 어려운 얘기만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가장 재미나게 반응하는 거는 어떤 주제예요?
주로 이제 저는 수업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한 걸 네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주로 이제 그 사례들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사례 가운데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미국에 보면은 타겟이라는 그
아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판점이 있거든요. 어, 제가 사실 뭐 그 빨간색 그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이제 네네. 그런 그 타겟이란 마트가 있는데요. 어 그게 이제 굉장히 이거 많이 그 회자되는 그 사례입니다. 그 어느 날 그 어떤 딸이 그 아직 20대가 안 됐는데 타겟에서 그 임신부를 위한 쿠폰을 집으로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타겟을 찾아가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딸은 지금 미성년인데 왜 이런 쿠폰을 우리 딸한테 보내주는 거냐. 그래서 타겟에 이제 그
따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 죄송하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이면을 보니까 타겟에서 원래 그 딸이 구매하고 있던
뭐 같아,
딸이 구매하고 있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거죠. 분석을 하고 어. 아,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을 하니까 아 이거는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해서 아. 이제 그걸 보낸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직접 관계자가 가서 아, 사과를 해야겠다. 아. 그 집에 가서 실제 네네. 가서 사과를 하러 갔더니 네. 그 아버님이 어 보니까 맞았더라.
오,
그런 얘기가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사례 같은 경우도 들어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재밌어 하겠네요.
네, 학생들이. 뭐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 좀 재밌어 합니다.
그 네. 아무래도 우리도 인터넷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네. 구입한 물건들이 계속 나오면서 따라다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타겟 삼아서
네네.
예 그리고 그 책 같은 거 살 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네, 책을 맞습니다. 많이 고르신 유사한 상품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네.
그것도 곁들여서 보실 책.
어, 맞아요.
맞아요.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오늘 그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라는 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의 원제는 뭔가요?
이 책의 원제는
네,
차차티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어떤 길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언차티드 로드 뭐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제 그 이런 앵그램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어떤 그런 길로 가보지 않은 대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책이 그런 원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언차티드에서
네. 네.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이라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엔그램 뷰어는 단어를 입력해서
네.
그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두 젊은 과학자가 단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게 이제, 그 저작권 문제인데요.
네.
그 책들을 지금 800만 권의 책을 가지고 그 책이 지금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원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게 그 저자들이 저작권으로 뭔가 소송을 건다 그러면 800만 건의 그 소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단어를 뭐 보안을 굉장히 걸어가지고 그거를 뭐 절대 접근할 수 없게 만들 거냐 이러기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그걸 뭐 섞어가지고 이렇게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또 해커가 해킹을 해서 그거를 다시 재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냥 단어들만 뽑아내자. 그래서 아예 그걸 이제 그림자 데이터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책 내용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만 쭉쭉쭉 뽑아내서 그 빈도만 본다 그러면 뭐 절대 우리가 그 저작권을 해치는 지지는 않은
네.
그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들어진 네, 네. 시스템이로군요.
네.
단어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동음 이의어라든지 아니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통계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분이 있거든요.
네.
가령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이렇게 책에서 언급을 했을 때 그게 그 대통령 두 분 중에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게 지금 구분하기는 힘든 거죠, 사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책의 맥락, 앞뒤 맥락을 봐야 루즈벨트라고 언급했으면 아, 이 대통령을 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단어만으로는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명이인 이런 것들 뭐 이런 점이 있고 또 뭐 비슷한 경우긴 한데 이 단어가 정말 긍정적으로 쓰인 건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름이 언급되면 이게 긍정적으로 언급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언급이 된 건지 이런 건 또 구분할 수 없는 단순히 빈도만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밖에도 구글 엔그램 뷰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없습니까?
그 이제 뭐 언어적인 것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프로그램 이제 한국어로 된 것들이 아직 없고 그런 이제 영미권이나 그다음에 뭐 독일어권에 이제 한정되어서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앞으로 뭐 더 확장돼서 뭔가 좀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나라에 한글화가 돼 가지고 검색을 하고 되면 이제 만약에 뭐 가방 이렇게 치게 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글화 검색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만약 책에서 필연적으로 오타가 있었다. 뭐 이러면 이제 그거 자체도 이제 카운트는 안 되게 되는 뭐 이렇게 되겠고요. 아마 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작업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들에서도 아마 그 언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아마 적용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바라보는 인문학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정답은 1번 빅.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동욱 교수님의 추천곡이에요. 유재희의 여러분 듣고 2부에서도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을 보다 깊이 있고 재미있게 다룰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